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대부분이 탈출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엔 사절단의 최근 나고르노카라바흐 방문을 통해 우리 동료들은 현지 주민들이 살던 집을 갑자기 떠난 상황과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야기했을 고통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 대표들은 유엔 관계자들에게 현재 50에서 1000명가량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대탈출 전 해당 지역에 살던 아르메니아계 주민은 약 12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평가하고 남겨진 이들과 이동 중인 사람들의 인도주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휴전 뒤 민간인에 대한 폭력 등이 있었다는 제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유엔은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 국경지대에서 이날 총격이 벌어져 아르메니아 병사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당했다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돼 왔으며 지난달 19일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무장갱단의 중동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의 다국적 안보지원부대의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13개 이사국들의 찬성으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지원 병력이 아이티 내 공항, 항구, 학교, 병원 등 주요 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현지 경찰과 함께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지원 병력은 1,000명 규모의 경찰 파견을 약속한 케냐의 주도 아래 이웃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자메이카가 지원하는 병력들로 구성되며 아이티에서 12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아라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자국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지원을 거듭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 주니어 조셉 아이티 총리 보좌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 내 갱단들은 수도 포르토프랑스의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주요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과 납치, 강간 등이 자행되면서 20만 명 넘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전자의 빠른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물리학자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소속 피에르 아고스티니 씨와 독일 막스 플랑크 양자광학연구소 소속 페렌츠 크라우스 씨, 스웨덴 룬드 대학 소속 안 릴리에 씨 등 3인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전자의 움직임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빛의 섬광을 만들어냈으며 이 같은 공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원자와 분자 안의 전자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이들 물리학자들이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0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어제 생리의학상과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앞으로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최대 52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EU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 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연 언론 브리핑에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평화기금을 통한 이 같은 지원 계획이 내년까지 합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평화기금은 2021년 EU가 영내 분쟁 방지와 국제안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정규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 기금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urged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 협력 가시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11도에서 2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는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연대 강화 조짐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중국 관리와의 대화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이 긴장 완화 단계를 밟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다른 장관도 강조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urged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some of the Secretary Blinken urged and other officials have urged, is that China is uniquely.
이어 물론 북한은 이 모든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에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Russia, we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increased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especially as it comes to any potential.
그러면서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혹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영토 보존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하며 반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키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이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esting advances similarly pose a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a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젠키스 차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 기조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진전이 비확산 체제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점증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활동은 이를 더욱 훼손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 안전 문제를 다룹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long with its increased launch
황 대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어떤 북러 간 협력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선출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확립된 규칙과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또한 우리는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로프 스코그 주 유엔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ny such launches and call upon the DPRK to cease further provocations such as its pre-announced launch of another so-called satellite in October.
스코그 대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시도를 비롯해 전례 없이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며 이 같은 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코그 대사는 또한 이유는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유럽의 5개 노르딕 국가를 대표한 발언한 에릭 라르손 유엔 주재 덴마크 부대사는 이날 북한의 대화 재개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라르손 부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더욱 증가시키고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에 다시 전념하고 그 어떤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반박권을 얻어 이 같은 각국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The reckless act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are having irreversibly destructive impact on the regional political military situation and security structure.
김 서기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영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시작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10월 들어 관련국들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협력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의 구체적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경우 2단 엔진 불량을 실패 원인으로 공개했지만 2차 발사에선 2단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점화, 분리됐는데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를 뜻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났다며 비교적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이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두 차례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가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 창건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천리바 1호가 발사 실패했다 이런 모습이 이미 4월 정도에 발사하겠다고 한 거가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말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렇죠. 스스로 뭐 올해는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건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위성 개발 협력이 3차 발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성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북러 협력으로는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제공, 북한 발사체 천리마 1형 개발 지원, 위성 본체 지원, 고급 실험 설비 지원, 기존 정찰위성 공유 등이 거론됩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선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성을 첨단화하고 선진 위성 발사 로켓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3차 발사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월 24일 날 공언했던 날짜는 빅러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위성 발사 관련 국러 협력이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성 발사 날짜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미한 등 관련국들은 북러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실상 군사협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달 중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인사의 방한은 정찰위성 등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놓고 한러 간 외교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과 일정 수준의 군사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전략무기 체계나 기술 지원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은 지상의 안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고 한국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만일에 넘겨주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거는 전략적 도발로 간주할 거거든요.
양욱 연구위원은 러시아 인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국제규범을 어기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북러 간 군사협력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한 후이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연합훈련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북러와의 연대가 필요하면서도 북중러 연대가 자칫 유럽과의 관계 악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 없는 이중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몰리면 안 되겠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는 북러 간에 북한이 탄약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러 간의 협력이 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가지고 한일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시진핑이 아마 푸틴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편 미국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미중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또 한국은 일본, 중국과 연내 서울에서의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반미, 반서방 결속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북러와 중국을 북러 밀착에서 떼어놓으려는 미한의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목표가 중국이 원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미한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치렀고 해외 원조의 수혜국이었는데요. 지난 70년간 미한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이 이뤄낸 발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ally since partition in 1945.
1945년 분단 이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과 미한 간 긴밀한 군사적 관계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미국인 조종사가 비행기 옆에 서서 10여 명 남짓의 한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미한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조종사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광고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날 동맹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역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미한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볼튼 전 보좌관님께서는 과거 여러 차례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하셨고 한국 측과도 다방면에서 협력해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외교적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I mean, I think South Korea is a significant player on the international scene.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도 부분적으로 그런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 전 총장은 매우 성공적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동아시아 문제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수행해온 역할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경제, 국방,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거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전쟁의 원조 수혜국에서 미국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진화했다고 보십니까?
Sure, I think that's clear. Academy Awards for Korean films.
물론입니다. 매우 분명하죠.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도 대단하고 K-POP 같은 한국 음악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죠. 한국은 자유롭고 정치는 활짝 열려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중요성과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1945년 분단 당시 대부분의 산업이 38선 이북에 있었고 전쟁과 일제강점기 아래 대부분의 국토가 폐허로 변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던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발전 과정에는 항상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분단 이후를 큰 자부심을 갖고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끔찍하고 슬픈 대비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보면 한국은 저녁이 환히 밝게 보이는데 북한은 칠흑같이 어두워 마치 바다의 일부처럼 보이는 유명한 위성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한국 국민들과 같은 기회와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을 더욱 결속시키고 영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always obstacles in any alliance.
모든 동맹에는 항상 장애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기회가 훨씬 더 큽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군사훈련과 공동작전수행 및 군사관계에 대해 3국이 내린 결론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한의 3국이 함께 힘을 합치면 개별적으로 연대했을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과 항상 강력한 양자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한일 관계의 다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시아 전역에서 자유국가들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 협력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이완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탄약을 한국이 판매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정말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축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같은 동맹국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갈등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분쟁이 아니라 국제 분쟁이 됐습니다. 타이완도 아시아 지역 내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같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과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President Yoon has undertaken really a very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과 같은 대북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말로 용기 있는 정책을 펼쳤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을 대할 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부분은 일본과의 이견과 불일치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과 전쟁을 치렀지만 이후 일본과 확실히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과도 긴밀한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had much of a policy on North Korea. And I think...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북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번 세력 재편에선 북한이 큰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고 이제 러시아에도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거래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김정은은 그의 조부였던 김일성이 냉전시대 러시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통해 러시아를 상대했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지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당연히 한반도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상호관계가 우리의 전략적 의미에서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나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같은 관여 정책의 지속이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Well, I think the goal of US and
저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자유정부 아래서의 한반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매우 엄격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우리는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는 중국도 원한다고 말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진정한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북중러 연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같은 논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f the current regime began to crack,
현재 북한 정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핵 프로그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핵 보유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인데 이것이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think it's largely symbolic. I mean, you could write almost anything.
저는 그것이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헌법에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수년 동안 북한 당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하나요?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원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결코 이행할 의사가 없는 약속을 할까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실패한 것입니다. 북한은 선불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본질인 비핵화 약속은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로 비핵화에 전념했다면 자신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핵사찰에 응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미한동맹 70주년에 대한 평가와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 대북정책에 대한 재언을 들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한 동맹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From tracking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ing our effort to fight it and strengthening global health, no two countries are better suited.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를 추적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 보건을 강화하는 등 도전을 마주하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보다 더 적합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열린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미한동맹이 안보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며 양국 국민과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수많은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일 VOA에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국이 미국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동맹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a lot of global challenges, global health challenges, climate change, nuclear proliferation, terrorism, and South Korea has proven.
리스 전 실장은 국제 보건 문제, 기후 변화, 핵 확산, 테러리즘 등 수많은 국제 도전 과제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강력하고 창의적인 동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른 우방, 동맹국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 유럽 국가들, 북미 국가들과 더불어 자유시장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세계의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한동맹이 지난 15년 동안 한반도를 넘어 국제 현안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며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간 협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creasingly, where there are problems around the world, there is also a joint response from the U.S. and Sou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 대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미한 동맹이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자연재해에 미한이 공동 대응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 유지를 논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특히 한국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습니다.
Ukraine and South Korea has been very careful to not provide lethal aid directly, but yet has been a very important supporter to other countries.
로리그 교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을 기해왔다며 하지만 인접한 폴란드 등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는 데 목소리를 매우 크게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역 안보와 경제를 넘어 유럽과 연계된 국제경제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더욱 존경받는 중요한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한 동맹이 외연을 확장해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한 것은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미국과 한국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오늘날 일본과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미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 적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 협력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쿼드 등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협력 구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미한일 3국 안보 합의가 체결되면서 미한일은 영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동북아 사령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to relook because Indo-PACOM is just too large. If you read, it is the largest theater in the US system. It has
맥스웰 부대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군 안에서 가장 큰 전구라면서 다시 살펴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에 초점을 맞춘 동북아 사령부를 창설할 때라며 인태 사령부는 해양과 다른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992년, 1997년, 2002년에 극동사령부 또는 동북아사령부 설립을 위한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사령부가 필요하다고 항상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첨단 방위산업을 갖춘 한국이 미국의 동맹들의 주요 군수품 공급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is developing a high-tech, high-quality military equipment that is interoperable and therefore interoperable with NATO.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은 고품질의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나토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한국이 탱크와 포탄과 같은 중요한 무기체계와 항공기 등을 제공했다며 특히 미국의 군수산업 기반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한국이 핵심 협력국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VOA에 한국은 미국의 매우 특별한 경제, 무역 파트너라며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호주와 더불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있어서도 한국이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t's called tall fence, small yard. And what that means is the U.S. came out with export controls where the U.S. is very clearly.
오버비 전 대표는 대중 첨단 기술 통제의 핵심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를 언급하며 한국, 일본, 네덜란드, 타이완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유예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양국 정부가 매우 세밀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간 양국 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 기술의 위험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도 보호해야 할 매우 높은 품질의 기술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는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국가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 양국 정부 간 경제안보 협의 채널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새롭게 진화한 공조를 중국이 아직 시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경제 강압을 공동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룬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경제 안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as we face the challenges of an ever dynamically changing geo-economic condition, I am absolutely certain that our cooperation.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한국이 중국 외에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통합되어 있는 방식을 놓치는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용 등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가 야기하는 단점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한 양국의 상호 투자, 일자리 창출,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두 나라 경제의 통합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백악관 미한 정상회담과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 정상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계속 보장할 미래 양국 관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제재 조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되고 위반 시 억류돼야 할 선박인데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2일 중국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3일 새벽 현재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30일 천마산호가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2일 새벽 북상을 시작하더니 곧바로 중국 본토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천마산호가 지난달 말까지 머문 지점은 중국 영해 밖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영해 기준선에서 약 4km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를 비롯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산호가 2017년과 2018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의 단일 조치만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중국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만약 진입한다면 중국 정부는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선박에 대한 억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천마산호의 억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해당 선박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천마산호의 이상 항로에 눈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BOA는 천마산호와 함께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 지성 6호가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당시 지성 6호의 중국 해역 진입을 금지하지 않았고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영유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관련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재고 소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최근 공개한 연례 진전보고서 2022에서 지난해 북한의 DPT3 백신 3차 접종률이 0%였다고 밝혔습니다. DPT3는 영유아들이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의 예방 백신으로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의 3회 접종이 기본입니다. 보고서는 전국적인 재고 소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비에 따르면 지난해 DTP3 3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앞서 2021년 가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북한의 DTP3 3차 접종률은 97%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20년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채 대부분의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DTP3 접종률은 유엔의 관련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처음으로 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유엔 아동기금도 2022년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는 지난달 8일 북한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북중 간 철도 운행이 일시 재개된 지난해 11월 호남 백신 등을 북한에 보냈고 지난 3월 지난해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 114만 회분을 접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접종으로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53만 3천여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소아마비 백신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북한의 백신을 반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유니세프 측은 밝혔었습니다. 한편 가비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북한의 생후 12개월 신생아 숫자를 33만 6,352명으로 추정했으며 2021년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비 이사회가 2000년부터 승인한 대북 백신 지원금은 총 9,066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백신과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백신 지원 사업에 4,480만 달러, 북한의 보건 시스템 강화 부분에 4,350만 달러, 운용 서비스와 예방접종 서비스에 각각 440만 달러와 220만 달러 순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5개국이 가비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기부한 가운데 미국이 5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천만 달러, 일본은 3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공중 감시에 참여합니다.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 네 번째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섭니다. 일본 외무성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이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감시 활동이 주일 유엔군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후텐마 해병대 기지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 네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은 프랑스를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초계기를 이용한 공중 감시 외에도 해군 함정을 5차례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함이 동중국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이 불법 환적 선박이 자주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나선 국가들의 활동을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에 캐나다가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한 데 대해 영내 안보 균형을 파괴하고 정세 격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2022년 4월에는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군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캐나다 의회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동의안이 8년 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북한 인권특사 신설과 탈북민들의 난민지 신청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스 그로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인권법 입법 동의안을 지난 14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스그로 의원 측은 지난 28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동의안 내용을 공개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입법 관련 동의안은 공식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동의안 상정 후 의원 20명 이상이 제청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토론이 열립니다. 이후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입법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면서 다섯 개 조항을 적시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신설해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고 내용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탈북민 상황,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노력 지원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국과 다른 지역 내 탈북민들을 돕는 비정부 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 탈북민들의 유엔 난민기구 접근 지원 등 북한 인권 전반의 상황을 외무장관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안팎에 있는 탈북민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그로 의원이 상정한 이 동의안은 28일 기준으로 엘리자베스 메이 의원 한 명이 제청했습니다. 캐나다 하원에선 지난 2015년 법무장관을 지낸 어윈 커틀러 당시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28일 기념식에서 동의안에 호응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엔 무난하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회장은 29일 BOA에 전날 행사에 유대인 국제단체 등 캐나다의 민간단체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 한국의 통일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과거보단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미국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 필요하는 만큼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에도 없는 북한인권의 날을 캐나다가 기념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기로 선언했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협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와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대계 민간단체 베네이 브리스 캐나다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북한 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제10회 캐나다 북한 인권의 날을 맞아 캐나다 정부가 김정은 독재 정권에 맞서 추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인권 탄압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아동노동 등 강제노동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문과 처형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모스틴 대표는 성명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캐나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틴 대표는 이 훌륭한 대의를 위해 꾸준히 헌신하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박수를 보낸다며 북한 정권의 피해자를 위한 캐나다의 기존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만큼 캐나다 하원이 이른 시일 안에 스그로 의원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며 다음 달 28일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10월 3일
독일 정부가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언합니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의 각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일을 재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9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규정 조약이 조인된 데 이어 마침내 10월 3일 하나의 독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40여 년간 분단돼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뒤 독일은 4개의 점령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연합국이 독일을 분할한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해 전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독일인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도 채 안 된 1990년 10월 3일 급작스럽게 다가온 국가 통일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32년 10월 3일 이라크가 영국의 신탁 통치로부터 독립합니다. 1916년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의 비밀협정을 체결, 전후 오스만 제국 통치 지역의 분할에 합의하고 이라크는 영국이 통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20년 국제연맹 승인하에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라는 명칭으로 영국의 신탁 통치가 시작됩니다. 1921년 하세미테가의 파이사를 초대 국왕으로 이라크 왕국인 하세미테 왕조가 탄생합니다. 1930년 영미 이라크 협정을 통해 이라크를 독립국가로 인정합니다. 1931년에는 미국과 이라크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주 이라크 미국 공사관도 개설됩니다. 그리고 1932년 10월 3일 이라크는 영국의 신탁 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